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이중잣대, 자주권 침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만 초래한다며 북한의 적대 정책이 없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 서방 세력의 군사활동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시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지적처럼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며 이런 지적은 북한의 자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이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은 앞서 안보리 소식 관련 VOA 질문에 북한 정권의 거듭된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반 행위는 영내 불안정과 불안만을 더 크게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물품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의식 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원고 측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조성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위험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한국에 북한 체제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 5부는 전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남북 적대 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빌미가 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박정호 씨가 운영하는 큰샘과 그의 형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지난해 이들의 활동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하자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미국인들에게 조속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통제는 고통스러운 이정표라며 미국인들이 슬픔에 무감각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며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이를 포함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시민 수만 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정책에 실패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워싱턴 등 주요 도시에 모여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90여 개 민간단체가 연대한 여성들의 행진은 어제 전국 600여 도시에서 연례 집회를 열어 텍사스와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에 항의하고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비는 적어도 글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4월 동안 50에서 100mm,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면서 미국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건가요?
예, 그 시정연설에서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점을 거론하는 건지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설의 맥락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 중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 증강 그리고 동맹 군사 활동을 벌이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한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전략 무기 한반도 반입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대북 제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 대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증강을 하고 동맹 간의 군사활동 이것은 이제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줄곧 요구해온 그런 사안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적대시 정책의 계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전에 그 적대시 정책만을 문제 삼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중 기준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것 아닌가요?
새로운 대목입니다. 전에는 주로 그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그 자위력을 위한 것이고 북한이 하는 것은 도발이냐 이렇게 이제 비난 또는 반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도 이제 이중 기준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자신의 그 시정 연설에서 이중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중 기준 문제는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북한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 그런 것이 이제 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예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중 기준 문제가 그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가령 무장 강도의 손에 든 권총은 흉기죠. 이것은 불법 무기고 반면에 같은 권총이라도 경찰 손에 들면은 이것은 그 사회 정의를 그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 같은 권총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사일 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받고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 북한이 그 국제사회의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겼고 이 때문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제 제재를 받는 이런 것인데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 미사일은 괜찮고 왜 내 미사일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건 바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의 그 기초라고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발사 이런 개발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이 국제적인 규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활동, 자신의 방위력을 위한 것이고 북한이 이것을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같은 그 이중기준 문제를 그 해소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유엔 안보 결의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 결의에 따라서 비핵화를 하고 비핵화를 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잘 고치면 그 규칙을 지키게 되면 북한 스스로 이 같은 이중 기준 문제 삼을 그럴 소지가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네, 그 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가 더 교활해졌다는 건가요?
예, 사실 이것도 앞서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뭘 꼽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북한이 지적하는 것을 미루어서 추정을 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줄곧 외교적 관여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를 위해서 전제 조건 없이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그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어떤 구체적인 말하자면 대화의 조건이란 이런 것 없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김 위원장의 그 말하자면 표현입니다.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형태와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는 것은 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그것들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미국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제재 완화가 됐던 또는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가 됐던 사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모두 다 의제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달리 사실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일괄 타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더 조건이 좋아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뭔가 전향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국방건설 목표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국방건설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지난 그 1월에 열린 그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몇 가지 그 지시한 게 있습니다.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런 무기 개발을 그 같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아, 지난 9월 14일입니다. 그 노동신문이 그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아,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동신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연설에 기초해서 아마 북한 나름대로 그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무기를 차근차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이 되는 대로 이것을 하나씩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보면은 그 새로운 변화나 좀 문제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그 남북 간의 그 군비 경쟁 그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난 그 5월에 그 미한 정상회담 계기로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미사일 그 벙커 버스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도 시작은 북한이 먼저 했지만 한국이 이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은 한국이 북한을 능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원 문제입니다. 북한도 그 한정된 자금, 그 자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무기 개발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은 역시 그 북한의 전력난, 물가난 이런 경제 발전 쪽으로 돌아설 그럴 자금이 자연히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북한이 뭐 그야말로 뭐 국방력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북한으로서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 같은 새로운 변화와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네, 그 김 위원장이 어떤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미북 대화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아니더라도 미북 대화는 사실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말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사실 지금까지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간간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술수라고 하거나 이런 등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쳐 왔는데요. 이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말하자면 통치권자인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난을 쏟아붓고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미 미북 간의 대화는 이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 측면을 보더라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그야말로 사전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이건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라든지 또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양측이 한자리에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이 사전에 해결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양측의 입장을 밀어볼 때 거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미북 대화는 상당히 말하자면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없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른 것도 없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그 노병대회 연설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전쟁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열린 그 노동당 그 전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식량난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만 해도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그 한 80만 톤에서 100만 톤 가량 부족하다. 아,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식량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기름도 부족하고 외환난도 그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물가도 지금 굉장히 그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추수철이 됐지만 쌀값, 옥수수값, 기름, 환율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변동폭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그 위기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도와준다 이렇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추세를 보면 중국이 그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그 대규모 원조 기름 식량 이런 것은 그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그 민심이 대단히 나쁘죠. 이 같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 정권이 지난 한 2년간 무슨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드라마 음악을 들으면은 심하면은 무슨 사형까지 처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심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어느 정도 버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상당히 좀 그야말로 대화를 안 하고 제재를 안 풀고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여기 좀 버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이 지금의 내부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해서 이런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밀어볼 때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서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보자면 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고요. 특히 북한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외부의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본질적 요소라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 문제가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북한의 지도부가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른 그런 관측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고요. 또 하나 중국이 미국과 갈수록 그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중국 측에 점점 더 경도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내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그 협상 테이블 복귀 이것과 북한이 처한 내부적 어려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직은 와일드 게싱 관측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엔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한국에 대해선 통신선 복원 등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 그 한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사실 굉장히 유용한 협상의 주체이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그렇다면은 누가 들어서든 집권을 하든 차기 정부와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적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 대통령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든지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자면 대신해서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그 적대시 정책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는데요. 김 부부장이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김여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 남북관계, 핵 문제, 또 대미관계를 총괄하는 이제 실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2019년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평양 내부에서 그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요. 여론이 그 나쁘기 때문에 지난 1월 그 8차 당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김여정이 원래 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그 후보위원 자리에서 그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등급 그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세긴 실세지만 공식적인 서열이 좀 뒤로 떨어지는 뒤로 밀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국무위원회 그 위원으로 그 보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실세에 걸맞는 그런 위치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CNN 방송은 이것이 그 전형적인 가족 통치다. 혈족이 같은 고위직을 차지하고 통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사례다 이런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 새벽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고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새로 개발한 미사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스스로 이 발표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올해 초에 그 당 8차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은 이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주목을 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 음속보다 빠른 속도를 초음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이 음속의 다섯 배를 넘으면은 극초음속으로 별도 분류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이 되면은 기존의 탄도미사일하고는 상당히 그 다릅니다. 특성이. 이 탄도미사일은 이 정점을 찍고 이 하강하면서 이 포물선 궤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비행 궤도가 있다는 점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100km 상공보다 낮은 고도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뿐 아니라 비행 경로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NN 방송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또 동아시아의 군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윤 기자께서 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그 특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북한 발표를 보면 처음으로 도입한 앰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앰프라된 그 미사일 연료라는 것은 그 미사일 연료를 이제 개선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에 이제 그 액체 연료를 이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액체 연료가 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특수 연료이기 때문에 미리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발사 직전에 그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빨리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때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가령 그 무기, 미사일 같은 무기는 주로 이제 뭐 전시나 그야말로 유사시에 쓰이는 건데 이렇게 연료를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적들이 이런 것을 그 탐지해서 발사도 하기 전에 이것을 공격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앰프라된 그 미사일 연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특수한 그 유리로 된 것 같은 그런 용기를 개발을 해서 미리 그것을 넣어서 주입을 하긴 하지만 주입을 상당히 빨리 하는 그런 거를 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20분 뒤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수가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용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지 정책 포기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네, 미사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미리 계획한 거로 봐야 될까요?
사실 김성 대사에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 대사를 통해서 그 연설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한이 요구한 것은 사실은 미사일 발사하고는 무관하게 이 연설에서는 항상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시점을 맞춰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관측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와 김성 대사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대목이 같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런 추측 내지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면서 규탄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은 불안정성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에 앞서 김모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 발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by and condemns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네, 모희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희 수석 부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모희 수석 부차관보가 아니더라도 국무부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문, 외교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북한 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모의 부차관보는 그 비핵화 문제와 별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 국제적 감시 기준에 맞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말이 식량 지원을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 모의 부차관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지난 9월 중순에 성 김 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도쿄에서 한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성 김 그 대북특별대표가 모니터링 이런 것에 그 국제적 기준이 맞는 데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맞춘다면은 아마 식량 또는 백신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를 재차 밝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의 부차관보가 미국은 한국전 미군 유해 수습 재개 협력을 희망하면서 북한과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보색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뢰 구축 조치라면 뉴욕 채널 복원을 말하는 건가요?
이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 채널 복원 이거 특히나 뉴욕 채널 복원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모의 부차관보가 그 한국 전쟁 미군 유해 수습 발굴 재개 협력 이걸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해 발굴 사업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종전선언 이것도 신뢰 구축 조치가 되는데요. 그 국방부 대변인의 종전선언에 대한 논평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거듭 제안을 했을 때 국방부의 여기에 대한 논평은 이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전선언도 중요한 미북 간의 신뢰 구축 조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유해 발굴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에 말하자면 분위기를 좀 고조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 말 들어보시죠.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 정부는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만 표시했는데 이 도발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북한을 의식했다고 봐야 하나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담화를 통해서 왜 자기네들의 이런 군사 연습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하느냐, 또 당신들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은 억제력 강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중 기준이란 표현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조건처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화에 말하자면 재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당장은 일단 이 북한이 요구한 대로 이 도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도로 표현의 수위를 좀 낮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 미사일 발사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이것이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라면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면에서 도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유감이다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한국 정부로서는 일단은 상황을 좀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25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의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좀 엇갈리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정상회담을 언급을 한 다음에 사흘 뒤에 이제 또 미사일을 쏘고 또 1일에는 그 반항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위력을 위한 무기 개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는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더니 왜 또 미사일을 쏘자고 그러느냐 이렇게 상당히 좀 엇갈릴 수가 있긴 한데요. 북한이 같은 입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 상반된 두 가지 신호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즉 남북 대화를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또 북한에서 이 같은 무기 개발을 위한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움직임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대남 메시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한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힌 들의 부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는 누구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는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아 루스벨트를 가장 이상적인 퍼스트 레이디로 꼽습니다. 백악관에 앉힌 들, 오늘은 엘레노아 루스벨트를 알아봅니다.
내 아내는 가고 싶은 곳 어디에나 갑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하고 많이 배워옵니다.
어느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내의 자랑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첫해 엘레노아 루스벨트는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로 6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됐던 건데요. 하지만 엘레노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애나 엘레노아 루스벨트는 1884년에 뉴욕 명문가의 큰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소녀였다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얼리다 블랙 교수는 말했습니다.
엘레노아 루스벨트는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큰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도 말이죠. 엘레노어는 10살 때 고아가 됐는데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레노어가 자신을 닮아서 예뻐야 하는데 별로 예쁘지 않다면서 실망을 드러냈고요. 내성적인 성격에 엘레노어를 놀리면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또 엘레노어의 아버지는 술 중독자에다 진통제를 남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엘레노어는 오히려 부모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곤 했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네, 엘레노아의 아버지 엘리엇 루스벨트는 2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 티어도어 루스벨트의 동생이었고요. 어머니 애나 홀스는 뉴욕 사교계의 이름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엘레노어와 두 동생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14살 때 영국의 기숙학교에 들어간 엘레노어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 엘레노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마리 수베스트리 선생입니다. 그 전에 엘레노어는 학교에 다닌 일이 없었고요.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배웠는데 별로 좋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엘레노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베스트르 선생을 만난 뒤에 엘레노어는 자기도 머리가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여름에 엘레노어가 수베스트르 선생과 함께 여행하면서 독립심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여행 일정을 짜고 예산에 맞춰 돈을 쓰고 무숙자 시설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되죠.
3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한 뒤 엘레노아는 1902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가 먼 친척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마주쳤는데요. 이날 우연한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가족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언젠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소?
아니, 왜 하필 저죠? 전 별로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1903년 1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결혼 신청을 받은 엘레노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1905년 3월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엘레노아는 만 20살, 프랭클린은 2살 위인 22살이었습니다. 마침 뉴욕을 방문 중이던 큰아버지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식장에서 신부를 인도했는데요. 결혼식을 마친 엘레노아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꿈에 부풀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신혼 집에서부터 가구, 고용인에 이르기까지 성격이 강한 시어머니가 모든 걸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자주성을 전혀 키우지 못했죠. 그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취향과 취미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10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아이 6을 낳으면서 엘레노어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프랭클린이 해군 차관보 자리에 올라 워싱턴으로 이사하면서 엘레노어도 점차 시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즈음에 일어난 남편 프랭클린의 외도와 소아마비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엘레노어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엘레노어 루스벨트 페이퍼스 편집장인 얼리다 블랙 교수는 엘레노어가 실망과 두려움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낭만적인 사랑보다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 엘레노어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 엘레노어는 남편 프랭클린이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부터 정치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아마비는 엘레노어가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더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엘레노어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계속 대중에게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알리려고 애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 문제, 임금이나 교육 같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엘레노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29년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32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대통령 부인 엘레노어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국민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전통적인 퍼스트 레이디면서 동시에 전통에서 벗어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대각관 연회와 접대를 맡아서 하고 백악관 안주인으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정치와 정책에 많이 관여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남편의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백악관에 전달했고요.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했죠.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뉴딜 정책의 여러 주요 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업 여성을 위한 야영, 예술가 지원 계획, 청소년을 위한 계획 등을 세우는데 이바지했고요. 사회보장제도, 공정노동규준법 등에도 관여했죠.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또 정기적으로 잡지에 글을 쓰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퍼스트 레이디로서 여러 전례를 깨는 일을 했고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다시 얼리다 블랙 교수입니다.
인종평등을 위해 너무나 자주 목소리를 내서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공산주의자, 유색인종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라이베리아로 보내고 싶어할 정도였습니다. 또 백일 우월주의 비밀단체인 KKK가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또 흑인 오페라 가수 메리앤 앤더슨이 애국 여성회 회관에서 공연하려다 거절당하자 링컨 기념관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레노어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비판했지만요. 미국인 대다수는 엘레노어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얘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봄,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백악관을 떠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엘레노어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은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We stand today at the threshold of a great event.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UN 대표로 임명돼서 세계 인권선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얼리다 블랙 교수입니다.
초기 UN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UN 대표단이 엘레노어에게 UN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게 임무였는데요. 엘레노어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된 전략을 추구하는데요. 첫째는 이상과 목표를 보여주는 선언문을 쓰는 것이고 둘째는 구속력이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 유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재판소를 세우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이죠.
역사학자들은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란 두 가지 큰 위기를 겪는 가운데 미국인들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불어넣어줬고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이중잣대, 자주권 침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북한의 적대 정책이 없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 서방 세력의 군사활동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자 자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은 BOA의 관련 질문에 북한 정권의 거듭된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반 행위는 영내 불안정과 불안을 더 크게 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이 북한의 외부 정보와 물품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 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원고 측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조성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위협을 위협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친다면 북한 체제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전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북민 박정호 씨가 운영하는 큰샘과 그의 형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지난해 이들의 활동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하자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미국인들에게 조속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통계는 고통스러운 이정표라며 미국인들이 슬픔에 무감각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70만 700여 명이라고 밝혔으며 로이터통신은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500만 명을 이날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문형 컨텐츠 서비스 제작업체인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이 업체가 서비스하는 전 세계 83개 나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영상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프릭스 패트롤을 보면 한국에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은 지난 1일 기준 인도에서 처음 1위에 오르는 등 81개국의 넷플릭스 영화와 TV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와 터키에서 이번에 2위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넷플릭스와 한국 언론들은 이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83개국에서 한국 작품이 모두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방영을 시작한 오징어 게임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신비로운 게임에 초대돼 456억 원, 미화 3,800만 달러를 놓고 생존 게임을 펼치는 9회 분량의 텔레비전 드라마입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적어도 글피 수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사흘 동안 50에서 100mm가량 예상되고 특히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기온 13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10월 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